지난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고 또 주일 예배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주일에 그 수련회 마치고 맞이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대급 청년 수련회였다 이렇게 참 기뻐하셨습니다. 주일에 한 청년도 제 앞에서 누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많은 그 의문들을 다 잘라내는 수련회였다 그랬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도 개인적으로 꼭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하면서 자기가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이 수련회 말씀으로 다 대답을 해주셨다고,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 같은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참 저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주일이 1, 2, 3부 예배로 그 교회에서 드리는데 마지막 3부 12시 예배가 이제 청년부 예배였어요. 원래는 제가 이제 청년부 예배만 인도하기로 했고 그 예배도 제가 수련회 한 연장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 밤늦게 12시 가까이 되었을 때 목사님이 통화되냐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셔서 1부, 2부 예배도 같이 작년 예배인데 좀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저에게 부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그 청년의 자녀를 둔 청년 자녀를 둔 그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교회 내 제자 훈련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그룹, 카톡 그룹이 한 30여 개가 있는가 봐요. 기수별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번 청년회 참석한 내 아이가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올라왔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시고는 그냥 1, 2부도 우리 영조 목사님 예배 말씀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서 보상한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1, 2, 3부 같이 주일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너무 황송한 일이죠. 이번에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뭐 저희 교회는 수련회를 제가 많이 인도했지만 외부에 이렇게 타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영국 온 이후로 제가 인도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인도하고 나서 참 개인적으로 많은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거는 외부 사역에 대한 그 자신감? 많이 긴장을 하는, 뭐 그렇게 긴장하는 건 아니었지만 뭐 긴장함도 있었고 그랬는데 되게 그 자신감 내지 사역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하나님 많이 갖게 해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일해 주실 것이라는, 일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더 커지다 보니까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에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제가 지난 16년간 여기서 우리 런던 꿈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인 저도 사실 많은 성장과 변화들을 경험해 왔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였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 하지만 야, 이 복음이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도 깊이 깨닫게 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 삶과 제 사역 가운데 검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된 것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삶이란 복음이 가져온 그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좋은 예 같아서 여러분에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 것 같다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정도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 제가 고백했던 말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거는 제 어린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만약 하나님이 아빠 같으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아빠 천국이 만약 우리 이 가정 같다면 우리 가정의 이 모습이 만약 천국의 모습이라면 나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복음은 놀랍다. 내가 자신있어 아니라,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삶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는 그 정도로 나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너무 들어서 이제 그런 소망이 된 거죠. 이 말은 되게 우리 마음을 가슴 뛰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삶이 가슴 뛰게 하는 거죠.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런 말씀을 중요하게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은 죽어서 비로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쑥 들어왔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도 그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파틀리죠.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그건 이제 완성된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일부를 여기서 이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져온 세상의 고통도 경험하지만 그 죄를 밀어내고 해결하신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같이 쑥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아픔들이 늘 직면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도 같이 경험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소망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가장 보람된 삶이다는 확신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능력을 경험하고 누려서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고백하며 살아내는 성도들로 세워가기를 원한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저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역시 복음은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봤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복음 자체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음에 대해서 자체를 경험하면 적어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끝나면서 복음은 능력 있다라는 확신을 크게 제가 가진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가지게 된 자신감과 기대감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반드시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저는 수요예배 때 저희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그 교단들이 오잖아요. 뭐 순복음도 오고 또 이렇게 아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고신도 오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의 그 영성의 색깔은 그냥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색깔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잘 맞아요. 저는 다 아우릴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라고 한다면 수요예배 때 오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뭐 기도해 주는 건 좋잖아요. 그 정도의 일인데 수요예배 때 늘 하는 일이지만 똑같이 이번 수련회 가서 한 110명 정도 청년들이 참석했는데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방금 전에 기도했는데 그걸 목사님이 그대로 기도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되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그대로 듣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신 것 같아요. 아침인가 우리에게 제가 예보로 판단은 아니지만 그냥 보기 예쁘게 보여지는 자매가 있었어요. 나이가 조금 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혼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다른 청년들하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저 앞에 와서 목사님 어저께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 배우자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딱 기도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기도했던 기억나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자매는 그 기도를 제가 좀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물었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제가 외모만 이러니까 아마 남자친구 다 있을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무 없어서 또 결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것만을 기도하고 있었고 사실 술을 넣으면서도 그거 딱 그 기도 좀 하나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걸 탁 기도해서 놀랬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셨냐고 해서 그냥 기도를 딱 하는데 딱 그 마음이 들어서 그냥 기도했을 뿐이야 이렇게 했어서 대박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자기들끼리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집회한 이후에 그 새벽까지 그 기도받았던 모든 친구들이 나도 그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나누면서 새벽까지 자기들 나눔을 가졌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못 받았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겠다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다 해주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게 뭐 크고 작은 건 아닌데 사실 저에게 이게 되게 신비로운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걸 기도해 줄 뿐인데 기도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와서 그냥 쭉 해주고 끝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한 건데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기도를 하긴 하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더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에게 큰 자신감과 격려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11월 초에도 미국의 좀 더 큰 교회 LA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청년부를 제가 수련을 인도해요. 내년에 초에 한국에서 어떤 청년부에서 부탁을 했고 이래서 가게 되는데 이제 지금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실지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일해 주시기를 제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은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이 수련을 마치면서 더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평소에도 그 구절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수련을 마치면서 사역하고 나서 그게 되게 제 마음에 많이 다가왔어요. 물론 이 은사나 이런 분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라는 그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가기 전에 로마를 가기 전에 이 편지를 먼저 썼거든요. 자기가 왜 로마를 가고 싶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가서 같이 예배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기도하든지 이렇게 하면 신령한 은사가 그들에게 나누어질 거다. 그거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간절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사들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믿음이 굳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런 걸 통해서 서로의 믿음, 서로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래서 서로 격려를 받는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너희를 꼭 가서 만나고 싶다, 이 말을 한 거죠. 이어서 계속 보면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어. 그들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을 정도면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도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요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광대한 겁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인간관계든지 여러분의 진로든지 여러분의 상처든지 죄의 문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 예수를 모르는 교회 처음 온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정도로 이거는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깨닫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더 전하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도 기대했어요. 동시에 그는 이 놀라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오게 된 것이 결국에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더 전하고 싶다, 이미 믿고 있지만 라는 의미에서 그것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뭐 저의 이야기나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을 뿐이지만요, 오늘 본문을 봐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큰 특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쳤어요.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의 역할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신 때문에 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단번에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많은 사람이 일단 놀랬죠. 당연하죠. 놀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역시도 있었어요. 이들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오늘 본문 전체가 쭉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첫 번째 반대 반응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두목인, 당시에 귀신의 두목을 바알세불 이렇게 불렀어요. 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힘을 받아가지고 바알세불이 준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죠. 두 번째 또 다른 주장은 이 정도 말고 하늘에서 더 놀라운 표징, 기적을 한번 보여봐. 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며 이렇게 더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시험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어.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주님은 각각 이제 반박을 하시는데, 첫 번째 귀신의 두목의 힘으로 쫓아냈다는 이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반박의 내용은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어떤 가정인든 간에 자기들끼리 싸우면 자기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나라도 가정도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자기 편인 귀신을 쫓아내냐? 그 나라가 제대로 서 있겠어? 이런 식이죠. 이는 상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귀신 쫓아낸다고 축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그들은 뭐야? 그들도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야? 아마 그들이 너희들 비판할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였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일이냐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를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라는 증거다는 거죠. 예수님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와 있다라는 걸 말하셨어요. 그 와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원래 힘센 사람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딱 지키면 누구도 그 집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만일에 쳐들어와서 들이닥쳐서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무장도 다 해제되고 그 집에 있는 것도 다 약탈을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앞에 힘센 사람은 귀신이었고 뒤에 더 힘센 사람은 나 예수였어.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사단의 나라에 이 귀신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쫓아낸 거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 나라밖에 없는 거야.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나라와 그리고 새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쪽 아니면 저쪽이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든지 함께 하지 않든지, 나와 같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모으든지 모으지 않든지, 이 두 갈래 길이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옛날 집, 즉 사람으로 왔는데 귀신이 나간 상태가 맨정신으로 멀쩡하게 있는 거잖아요. 깨끗해진 집처럼 보였는데 그냥 들어가기가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좀 옛날처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악한, 더 힘센 귀신 7마리를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옛날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 더 안 좋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 추구하는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뒤끝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악한 것이 와서 상태가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표적을 너무 쫓아가는, 지금 막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냥 표적 자체가, 신비로움 자체가 너무 좋아서 더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 쫓아가면 또 안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은사의 한계죠. 은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한 여인이, 그 무리 속에 한 여인이 뭐 귀신 쫓아낸 것도 보시고 예수님 쫓아낸 것 보고 예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매료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여자 입장에서 야, 당신을 잉태하고 낳은 그리고 당신에게 젖을 먹여 키운 그 여인은 정말 복이 있다. 나도 같은 여자지만 정말 부럽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 귀신 쫓아내는 그것이 매혹된 거죠. 그 어떤 파워와 능력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가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 28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도 필요한 것이에요. 영원히 남아야 될 것은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맞춰가는, 지켜가는 그 일을 헌신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능력이 들어오는 거지 능력이나 은사를 추구하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예수 믿으면서 안타까운 일이고, 반면에 그렇다 해서 그걸 좀 경험했다 해서 그것에 몰입해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몰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켜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다 따라온다, 이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좋은 예가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주님 중요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비교를 하기를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그날에 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크고 작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사가 있고 없고보다도 뭐 더 큰 걸 경험한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받아들인 복음을 붙들고 지키며 살았느냐, 그거를 주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약속처럼 하신 10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었죠. 그렇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나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 옛날 터키죠.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그 성지, 유명한 성지들을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지 탐방 같은 거를 그렇게 즐기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과거 향수에 적기보다도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자꾸 과거를 회귀해서 과거의 교훈을 찾는 것을 하는 글씨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성지순례 갈 기회는 있었지만 굳이 제가 그렇게 막 가고 싶은 마음은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바울을 되게 존경하고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영어 이름이 My English name is Paul이에요. Apostle Paul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사역했던 지역을 간다고 해서 제가 좀 내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께서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팔레스타인도 가고 싶지만 그거는 조금 익숙한 것 같고 느낌상 근데 좀 바울이 성교했던 지역은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좀 현장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갔죠. 물론 다른 지역도 봤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물론 그 당시에 뭐 굴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뭐 신앙생활했던 눈물겨운 그 현장도 감동이 되었지만 그것보다도 그 과거의 어떤 것보다 더 감동이 된 것은 바울이 1차 전도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 다음 핍박을 피해서 갔던 갔던 도시가 이고니온이었어요. 이고니온 그다음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1차 전도의 중요한 지역이 이제 그 전도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이 옆 동네인 줄 알았어요. 핍박이 아니고 막 산 넘어가지고 옆에 피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이고니온하고 그 안디옥 사이를 버스로 2시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는 좋은 대형 버스 빌려가지고 쌩쌩 달려서 2시간 가야 갈 수 있는 이 두 도시인데 바울은 뭐 당시에 뭐 신나게 타는 말이 있었다 치더라도 아니 이 먼 거리를 어떻게 전도했을까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바울 전체 선교를 제가 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본격적으로 사역한 것하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하거든요. 그게 얼마의 기간이냐면 한 20년 정도 돼요. 20년. 제가 런던에 사역한 지가 16년이거든요. 16년 넘어갔어요. 17년을 접어들었어요. 뭐 그 전에 한국에서는 더 있었으니까. 영국에서만 해도 16년이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금방 20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런던에서 헤매었잖아. 런던에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지금 말하는 팔레스틴 그 위에 지금 시리아 그 옆에 터키는 우리보다 7배가 많거든요. 7배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넓은 땅이에요. 그 터키 전역을 그 다음에 옆에 여러분 아는 그리스잖아요. 위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까지 간다고요. 로마 가기 전에 쓴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곳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스페인이면 보면 영국도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사람 뭔데 혼자서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버스 타는 것도 아닌 시대에 달랑 20년 만에 그 엄청난 일을 했지? 그게 저에게 이제 큰 퀘스천이었어요. 그 대형버스에 목회자 부부들이 30명이 있었어요. 나는 뭔가? 이 30명의 목회자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한 거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냈을까? 물론 바울이야 위대하고 사도였으니까 뭐 다른 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그냥 쭉 스캔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으로 보여졌던 것은 명백했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어떻게 데살로니아라는 지역에 갔는지 거기서 성경을 보면 두 주거든요. 2주예요. 근데 조금 좀 머물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다 말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칩시다. 한 달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핍박을 피해서 할 수 없이 바울이 피해야 됐었어요. 근데 한 달 복음을 전했는데 1장 5절 7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말로만 간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열심히 그냥 전도했다는, 막 열심히 사역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을 중간에 두고 능력이 있고 뒤에 확신이 있는데, 저는 이 능력과 큰 확신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 개인의 어떤 열심과 별개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뭐 지금 한국교회가 뭐 전도하기 힘드니 기독교가 지금 핍박받니 하지만, 초대교회 바울의 전도를 보면 그때는 더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도 그 엄청난 일을 했다고요. 자꾸 이제 핑계댈 거 아니에요. 꼭 힘없는 게으른 사람들이 핑계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엄청나게 복음 전하 죽을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그런 상황에도 20년 동안 복음을,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전역을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정도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했을 때 바울의 고백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리고 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확신.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복음을 전하면 인생이 바뀐다. 누구든지 인생이 바뀐다. 새롭게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 큰 확신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뭘 강조했을까? 은사주의자들은 되게 은사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게 그때 청중들이 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능력도 나타나고 또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반응을 바울이 말할 때는 너희들이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바울이 강조한 것이 눈에 드러나는 거죠. 바울이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는 복음을 강조한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나타나는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본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한 달 사역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주변의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신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바울도 수많은 엄청난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도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만 일관되게 그분들이 강조했던 것은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은사와 능력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은사와 능력이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만 붙들어야 돼 하는 것도 사실은 무기 다 빼앗아버리고 그 빈털터리로 싸우라는 것 같은, 아주 그것도 너무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밸런스는 그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지켜가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수많은 고통과 삶의 이슈와 피로들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제공하는 삶이에요.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배짱 있는 삶이 복음이 주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내버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복음이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가장 뚜렷한 복음이 가져오는 삶의 특징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여러분 지키고 받아들이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꿔요. 그냥 상황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거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걸 다 걸러서 훑어서 소화시켜버리는 그 인격이 돼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 가져온 엄청난 파워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켜 살아가는 삶이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삶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저는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어 오신 분들 너무 잘 아셨어요. 반드시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얻어지는 그 노력 그 이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삶이 예수님이 가져온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가져온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주님을 찾고 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가는 것을 정말 삶의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게 헌신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이 정도의 복음을 가져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도지 전달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에 이걸 경험해야 돼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관계 안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이슈가 있든지 간에 그거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증의 새로운 케이스 스타디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당면한 어려움들을 그냥 어려움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이란 것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세상에 살다 보니까 겪는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쑥 들어왔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딜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슈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로 다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구나. 이 힘든 인간관계를 내가 극복해내는구나.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딜링 위드 할 수 있구나. 그거를 누려야죠.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 정도 되어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더 깊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그 삶에 더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들이 여러분 삶에 부어지고 경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혼자 있지만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누르게 되는 그런 정말 값진 유학생활과 런던의 삶이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